이제 이 루키는 이 스토리가 아주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급회전을 합니다. 급진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갑자기 넘치는 양식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룻을 돌볼 수 있는 이 기업 무를자를 지책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무를자가 더군다나 룻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풀었다 하는 말을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고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 아, 이 고일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 히브리어로 기업 무를자라는 뜻이에요. 친족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흔히 좀 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일이 있어야 된다. 잘 알았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이삭을 짓고 와서 한 얘기를 듣고는 재혼 가능성을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제 재혼 가능성에 대한 무드 속에서 급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이제 자기를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타진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속 들여다보는 짓 같아서 이 본문의 읽기가 좀 남사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룻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아주 나오미가 자기 자신이 이를테면 룻을 위해서, 룻의 안식을 위해서, 룻의 그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 자기 역할이 없으면 사람이 풀이 죽잖아요. 그래서 뭐 은퇴한 후에 뭐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그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이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이 나오미는 이제 갑자기 자기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드에게 보아스를 접근하는 방법을, 그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이제 이걸 보면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처음에 왔을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처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눈물의 여인이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로서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죠. 그러던 나오미가 이제 보니까 막 지혜가 나오고 막 능력이 있고 그냥 룻에게 그냥 아주 그냥 기상천외의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막 그 다음에 또 보아스라는 사람을 자기가 오히려 그 대상으로 삼고서 주도권을 잡고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가요. 어떻게 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달라졌느냐? 그거는 나오미가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것을 그냥 예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인도의 그 실마리를 우리가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상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일을 통해서, 혹시나 저런 말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성을 보이면은 우리가 실수가 적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LA 가던 날에 박혜경 성도님이 점심 식사하자고 그래서 가서 점심을 하지 않았어요? 뭐 박혜경 집사님하고 단둘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공항으로 곧장 데려다 주는 걸로 알았죠. 그래서 제가 함정에 빠졌어요. 난데없이 세 분이, 다른 세 분이 나타나서 나를 가운데 두고는, 그 박혜경 집사님 자꾸 자기 옆으로 앉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포위를 하고는 아주 여러 가지 참 호의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말로 저를 회유하는데 미리 짜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결국은 우리 각자가 받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승열 성도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아 나도 하나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흠칫 놀랐어요. 아니 그래도 명식이 목사가 자기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한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막 받아서 그냥 나도 받았다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성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흠칫 놀랐어 내가. 예, 근데 무슨 이중수 발목을 잡아야 한다 그런 뭐 계시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떠올렸냐면 아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좀 어저스트를 하고 리다이렉트를 해야 할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집에 오면서 좀 곰곰이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제가 돌아와서 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일들 속에서 섭리하세요.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그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성령의 음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러 형태로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록 나오미와 같은 서글픈 신사가 됐을지라도 어두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휘감지 말고 혹시나 주님이 주시는 어떤 약간의 격려라도 있는지 보고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에요. 룻은 작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갔고 거기서 일어난 하루의 일과를 나오미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내가 할 역할이 있다. 그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두운 침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를 이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고 내일을 소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손에는 보아스의 일과표가 손에 쥐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뭘 의미하냐면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아스의 동정을 살피고 보아스의 스케줄을 알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서 룻에게 영이 주도한 지시를 하게 됩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아 성경에서 이런 말은 좀 뺐으면 좋았겠는데 그 어떻게 너무 솔직하고 너무나 정나나해서 이 참 난처해요 아주. 주술가들도 아주 골머리를 알아요. 이걸 어떻게 좋게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없나. 이 룻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본문이죠.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이렇게 난처한 본문이 사실 없어요. 나오미라는 사람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사악한 데가 있어요. 젊은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들어가 누우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결국은 정사를 이루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제가 여러 해 전에 본 건데 런던에 가면 그 빨간 2층 버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더블 데카 버스라고 굉장히 높아요. 상당히 좁은 편이고 근데 그것이 좁은 골목길 같은데도 그냥 가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한 차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측면에 뭐가 뻗어 쥐거든요. 측면이 전체에 아주 굉장히 선정적인 모습의 여자 모델이 누워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큰 글씨로 어떻게 적혀있냐면 Life is short. Have an affair. 눈에 확 들어오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shley Madison 온라인의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사실은 이 캐치프레이즈는 나오미 거죠. 그걸 그대로 표절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이것을 인생은 짧아요, 연애하세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하면 본뜻이 안 살아나. 이 연애라는 말이 아니고 예. 알잖아요. 뭐 혼의 정사를 하라는 말이죠. 바람 피우라는 말이에요. 예. 인생은 짧아요, 불륜을 즐기세요. 예, 그래야 그 뜻이 살아나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누대께 한 말은 이런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이 보아스의 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가 내게 할 일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오미가 쓴 각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마치 루시라는 젊은 여자를 덫으로 삼고서 말이에요. 그걸 미끼로 삼고서 이 나이든 보아스를 걸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 아주 거의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액면대로 놓고서 보면은 나오미가 젊은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유혹하도록 치밀하게 지시를 한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추수 끝나고 이제 기분 좋아서 이제 한잔하고 취해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이용해서 루시 이제 접근하도록 그 계획을 짜져놨어요. 적어도 그런 접근을 통해서 보아스의 의중을 짚어보고 보아스의 반응을 이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에게 할 일을 말할 거야. 그대로 따라가면 돼.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남자를 잘 알아요? 남자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 같지 않아요? 뭐 그런 말을 듣고 루시 어떤 반응을 했어요? Oh no, 그랬겠죠. What a terrible thing to say. No way, mom. You're crazy. You're wicked. 그런데 이 루시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구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오마나. 에그머니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루스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 이거 겉으로 보고 진짜 판단할 거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이들의 처신에다가 이 세속적인 동기를 입히고 도덕적인 잣대로 줄을 그어서 평가를 한다면은 불순한 자들로 볼 수밖에 없죠. 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주 짜고서 말이죠. 골드 디거가 돼가지고 아주 슈가 데이드를 아주 팔팔 녹여가지고 그대로 다 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 나오미가 누대께 접근하게 한 방법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었어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발치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좀 함축적인데 겸비한 자세로 가서 내 소원을 아뢰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탄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루스의 경우에는 이것이 결혼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가만히 들어가서 누운 것은 당신이 나를 아내로 삼아서 당신의 그 이렇게만 침실을 나눌 자로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상징적인 구혼제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징이 너무 노골적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곤란하긴 해요. 우리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면은 당시의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편견이 들어갑니다만은. 근데 이제 룻은 보아스에 그냥 무조건 아무한테나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무를 친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은 거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눈에는 이게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룻기의 저자가 어떻게 봤느냐 하는 거거든요. 룻기의 저자가 룻을 부득한 여자로 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관습이 이제 오행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 저자는 그 보아스 입을 통해서 룻을 현숙한 여자라고 3장 11절에서 이미 지적을 하게 했어요. 굉장히 이것은 어쨌든 간에 오해를 빚을 공산이 크고 위험천만한 일이죠. 누구에게 들키거나 그날에 또 그 남자가 또 딴 생각을 먹거나 하면 뭐 일이 다 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의 인격을 확신하지 않았으면, 그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감행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룻이 믿었어요. 근데 이제 룻이 사실은 나오미의 그 말을 듣고서 그대로 행한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잊고 땅을 상속시키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도 룻의 행동을 부도덕하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룻이 죽은 남편을 위해서 가족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룻의 처신은 단순히 뭐 시어머니의 말에 무조건 뭐 순종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발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있는 율법에 명시된 그 제도를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본 사건에서 두드러진 장면은 뭐냐면 보아스의 인격입니다. 얼마든지 뭐 젊은 여자를 뭐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날 룻을 얼마든지 품을 수도 있었겠죠. 그야말로 자기 발로 굴러온 떡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룻에게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룻을 얻지 못하더라도 룻이 정상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따라서 재혼하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보아스가 룻의 최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돌아보지 않았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양보하십니다. 두 번째 라오미가 중간에서 주도적으로 보아스와 룻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혼사를 추진한 까닭의 하나는 보아스의 입장을 미리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렇지만 보아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근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른 다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뭐 사람들은 자고로 있는데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앞으로 나갔던 거죠. 이제 루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모압 여자잖아요. 갈수록 시간에 갈수록 자기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추수 때가 가장 적기라고 잡았던 거예요. 추수란 게 한 번 하면 또 한참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추수 때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누대에게 아주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기회를 잡았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지혜 있는 행동이거든요.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실생활, 실제 생활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식견이라든지 건전한 아이디를 가리킵니다. 지혜라는 것은 믿음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혜는 믿음을 돕고 확신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맡을 것인지 안 맡을 것인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니까 조건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보아스 역시 기회를 가져야만 룻에게 본심을 털어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쓸 수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미가 룻에게 단장을 하라, 뭐 예를 들면 화장을 하라 그렇게 조언한 것도 그런 구원하는 마당에서 상대방에게 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건 뭐 상식이죠. 건전한 노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뭐 사악하다, 뭐 의도적이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상식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믿음을 드러내는 때에는 실제성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신다 하고 야고보서가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나오미는 룻을 단장을 시키고 보아스로 하여금 속히 행동하도록 그 도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오미가 이 상황에서 먼저 손을 쓴 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나오미는 지혜로운 중미장이가 된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저기 모압 땅을 떠났을 때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계속해서 섭리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추수 때에 딱 맞춰서 돌아왔고, 와가지고 나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것이 마침 또 보아스의 밭이었고, 룻이 나간 그 시간에 보아스가 또 자기 밭에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룻이 보아스 눈에 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이 그 보아스가 자기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재혼하도록 지혜를 짜내고 면밀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룻이 필요했고 룻에게는 나오미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원더풀한 구속의 역사를 창출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던 가련한 두 여인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란 구속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대여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